VOA 세계 뉴스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유럽 방공 체계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국방장관 등 유럽 20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럽 지역 방공 계획 관련 회의 폐막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왜 우리는 여전히 미국산 무기를 너무 자주 구매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표준화되어 있고 제조업체들의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연방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설에서 유럽산이 아닌 진열대에 있는 것들을 곧바로 구매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향상된 유럽형 표준을 마련하며 해당 체계 생산기지를 유럽 대륙에 재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프랑스는 독일 주도로 지난해 말 출범했던 영국 등 17개 유럽 국가들의 유럽 영공 방어 계획이 미국 패트리엇과 이스라엘 에로우3 체계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맘바 방공미사일 체계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실전 배치돼 있다며 진정 유럽을 보호하는 것은 유럽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군 전략폭격기 편대가 타이완 섬을 포위하는 야간 출격 작전을 벌였다고 CCTV 방송과 글로벌타임스 신문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흥6K 폭격기 편대의 야간 출격 사실을 전하면서 이 폭격기의 타이완 섬 주변 야간 포위 비행을 공개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공군연대 제2항공단의 흥6K 폭격기 편대가 타이완섬 야간 포위 비행에 나선 것은 이 폭격기의 현역 취역 이후 처음이라고 CCTV는 밝혔습니다. 이 항공단 소속 웨이샤오강 교관은 우리는 낮이든 밤이든 그리고 새벽이든 언제 어디서든 출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 같은 출격이 앞으로 일상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이들에게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흥6K 폭격기는 KD-20 공대지 미사일, YJ-12 초음속 대함미사일, YJ-21 극초음속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요르단강 서안지구 난민촌에 헬리콥터를 동원한 공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6명이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제닌 난민촌에 대한 이번 공격이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 악화라면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공격용 헬리콥터를 사용한 것은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영국 B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15살 소년을 포함한 6명의 사망자 외에 9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자국군 병사와 국경 경찰 7명도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자국 병력 수송 차량이 급조된 폭발물에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서는 양측 간 무력 충돌로 올 들어 적어도 162명의 팔레스타인인과 21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양국 관계에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틀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블링컨 장관이 정말 멋진 일을 해냈다면서 미중 관계는 올바른 길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을 잇따라 만나 양국 관계 안정 필요성 등에 합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양국 고위 관리들의 상호 방문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친 부장은 블링컨 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두 나라가 양국 간 여객기 운항 증편과 관련해 소통을 유지 중이라면서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에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난점은 매우 명확한 것이라면서 양국이 그 난점을 직시하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0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콜린 칼 차관의 최근 일본 방문은 미일 동맹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를 오는 9월에 창설할 예정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최고는 15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측과 양국 관계 안정화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간의 방중 결과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또한 점점 더 무모해지는 북한의 행동과 수사에 대해 대화했다며 중국 측 인사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We also spoke about North Korea's increasingly reckless actions and rhetoric. All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ve an interest in.
이어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은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며 핵 프로그램에 대한 관여를 시작하도록 독려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고 자신들의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8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과 회담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시진핑 국가주석을 각각 만났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당초 블링컨 장관은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가 불거지면서 약 4개월간 미뤄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과의 모든 회담에서 나는 고위급에서의 직접적인 관여와 지속적인 소통이 서로의 차이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In every meeting, I stress that direct engagement and sustained communication at senior levels is the best way.
이어 중국 측 카운터파트로부터도 같은 말을 들었다며 우리는 양국 관계의 안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많은 나라와 공유하는 미래 비전, 즉 수년간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켜온 규칙 기반 질서를 수호하고 갱신해온 나라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세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are clear-eyed about the challenges posed by the PRC. The United States will advance a vision for the future that we share with.
또한 이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외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To shape that future, we start with diplomacy, including with China. I came to Beijing to strengthen high-level.
이어 나는 고위급 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이 있는 분야에서 우리의 입장과 의도를 분명히 하며 초국가적 공동 과제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기 위해 베이징에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 외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타이완 해협의 안정 문제 등도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살상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중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서의 사용을 위한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런 점에 감사한다며 우리는 그것에 반하는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선 나는 점점 더 많은 나라들과도 공유하고 있는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제기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I raised U.S. concerns shared by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about the PRC's provocative actions in the Taiwan Strait.
이어 타이완 문제에 있어 나는 미국의 오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거듭 밝혔다며 그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차관의 최근 일본 방문은 미일 동맹의 진전을 강조한다고 미 국방부가 평가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기 위해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17일 보도자료에서 콜린 칼 정책차관이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일련의 생산적인 카운터파트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칼 차관이 일본의 스즈키 야추오 방위성 방위정책차장과 오카마사미 방위심의관, 모리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만나 미일 동맹의 힘을 재확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칼 차관의 관여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며 전력태세를 최적화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칼 차관의 이번 방문은 역사적인 2023년 1월 미일 안보협의회 2+2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최근 일본 방문 이후 미일 동맹의 진전을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존하기 위해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칼 차관은 일본 방문에 앞서 서울에서 한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한 핵협의 그룹 출범을 통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칼 차관은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 내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고 미한 연합훈련도 참관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팀 하원 의원은 최근 주한 중국 대사의 베팅 발언 배후에 세계 최강국이 되려는 중국의 야망이 숨어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계인 영김 의원은 중국의 목표는 분명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와 군사, 정치 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에서 BOA와 만난 김 의원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배팅 발언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고 중국은 두 번째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United States is the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China is the second largest. In China's goal.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어 우리는 중국의 목표를 알고 있다며 그 목표에 따라 그런 류의 위협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you know, let China run all over the United States. And we have as chairwoman.
이어 나는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으로서 영내에서 동맹 파트너와 대화를 해왔다며 그들은 여전히 미국을 리더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들 나라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중국과 같은 적국은 우리가 매우 긴밀히 협력하며 우방을 독려하고 결집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나라들은 경제와 무역 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란 점을 알고 있다며 한반도는 물론 시진핑 주석이 주시하고 있는 타이완과 같은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미국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란 것 또한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이 중국과 미국 중에서 미국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BOA의 추가 질의에는 한국은 매우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outh Korea is being very strategic. They have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now as we've seen in
이어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다며 우리가 지난 4월 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본 것처럼 한국은 분명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긴밀한 유대관계와 무역, 경제관계에서의 의존성으로 인해 이것이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건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들이 우리가 한국과 같이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를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한국 역시 미국이 그들을 위해 그곳에 있을 것이란 점을 잘 알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8일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관저에 초청해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다음 날인 9일 싱 대사를 초치했으며 중국 외교부도 이에 대응해 10일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들였습니다.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은 이날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대한 BOE의 질의에 그들 대사에게 그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면 미국에 반하는 쪽에 베팅하진 않을 것이고 자유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쪽에도 베팅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토드 영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최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 공산당은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노력하기보단 다른 나라의 중국 공산당의 우선순위를 계속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며 우리는 미한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군이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를 오늘 9월 창설합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 도발을 감행할 경우 몇 배에 달하는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 작전 사령부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9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가, 참모장은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가 맡게 됩니다. 한국군은 드론 작전 사령부를 통해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을 방어는 물론 공격 작전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이 되면 드론 전력을 활용해서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방어적 그리고 공세적인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군은 현재 각 군과 제대 차원에서 무인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는 이와는 별도의 드론 전력을 지휘, 통제하면서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지원, 북한의 전쟁 지도부와 이동식 발사대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후방 지역 작전 지원 등의 임무도 수행합니다.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한국의 용산 대통령실 상공까지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도발을 일으킨 뒤 그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또다시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 한 대를 보내면 10배 이상의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보내 핵심 목표물 상공을 휘젓고 다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신설되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결국 가중보복을 10배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국정부가 강대강 군사적 대처 국면에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거고 압도적인 화력을 통해서 응징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게 이번 드론 10배 보복의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국군은 북한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를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형 무인기는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의 비행 능력과 비행 조종 컴퓨터, 인공위성 위치 정보, 복귀 기능, 관성, 항법 장치 등을 갖췄으며 통신 범위 밖에서도 자동으로 비행하고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태우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 무인기에 카메라를 장착해 사전 입력된 지점에서 정지 상태로 영상 촬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무인기를 활용하면 북한이 작년 말처럼 소형 무인기로 도발해올 경우 군사 분계선 넘어 북한 쪽으로 다수를 올려보내 북한 측을 교란하는 작전 등에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이제 또다시 소형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면 그거를 여러 대 동시 보내가지고 북한도 동일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로 지금 소형 무인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 당국은 아울러 태양광 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의 소형 무인기도 개발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무인기 성능이나 방공체제 측면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앞서 있다는 점에서 무인기 수배 응징 원칙은 북한 지도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MB 정부 때 했던 프로액티브 디터런스라고 해서 능동적 억제, 힘을 통한 평화라는 그 개념 하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억제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라는 기본 생각이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대응해 한국군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릴 경우 정전협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학규 대변인은 자위권 차원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작년 말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이에 대응한 한국군 무인기의 북한 영공 진입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유엔군 사령부의 판단은 정전체제 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북한 도발에 맞선 대응은 유엔 헌장이 보장하는 자위권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이 인정하는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은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먼저 공격은 하지 않죠. 북한이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응징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은 재작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정밀 정찰 무인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초엔 현재까지 식별된 것 중 가장 큰 날개폭 약 35m 신형 무인기 추정 항공기가 민간 위성에 포착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유엔 인권 시스템 내에서 북한의 고립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고 대표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새로운 접촉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커 트루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19일 북한은 유엔 인권 시스템에 관여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왔다고 밝혔습니다.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also isolated itself.
트루크 최고 대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53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국제 인권 상황을 보고하며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전에 북한이 국가별 결의안과 국가특별보고관 등 유엔인권이사회 특별 절차 임무를 일관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별 특별 절차 임무나 조약기구와의 관여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북한은 조약 의무와 관련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2017년 이후 특별보고관의 방문이 없었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 지원 제안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트루크 최고대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북한이 다시 문을 열면서 인권 75 이니셔티브의 정신으로 새로운 관여의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올해 세계 인권 선언 75주년을 맞아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주도 아래 파트너들과 함께 보편성, 진보, 관여에 초점을 맞춘 구상인 인권 75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31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고 외교관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내 활동이 크게 제한되자 평양 주재 외교관들과 구호 요원들이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평양 주재 공간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또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8곳과 비정부기구들도 평양에서 모두 철수했습니다. 앞서 엘리자베스 살문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장기화에 따른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살문 보고관은 국경 봉쇄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무기 시스템 개발을 정치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식량과 약품, 의료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최우선 우려사안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북한 외교관과 무역 일꾼 등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연쇄 탈북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 때문에 신분 공개를 꺼리고 침묵하던 과거와 달리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엘리트층 탈북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VOA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보내드리는 탈북 엘리트 관련 기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자유세계에 정착한 탈북 엘리트들의 활동과 바람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한국을 거쳐 미국에 망명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출신의 리정호 씨는 VOA에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탈북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딸인 이서연 씨가 지난해 미국의 명문 아이비리그 소속 컬럼비아대 대학원에 진학한 데 이어서 아들 현승 씨도 올해 같은 대학원에 합격해 다음 달부터 글로벌 리더십 공공행정학 석사과정을 밟기 때문입니다. 리 씨는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가서 기쁜 것보단 미국 주류사회에서 공부하고 인맥을 쌓으면서 북한 주민들을 독재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흐뭇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북한 인민들이 자유구속에서 하루속히 해방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그걸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뭐 투쟁까지는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다고요. 공부하는 그 목적이 내가 자기의 어떤 지식을 쌓는 데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미래의 북한에 북한을 해방하고 북한의 미래를 건설하는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하다 역군으로 되자 하는 그런 그 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이 진학하는 대학원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해 여러 전직 고위관리와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포진해 있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찰을 나눌 좋은 기회란 것입니다. 리 씨 가족은 미국에 정착한 이후 이례적으로 거의 온 가족이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옹호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리종호 씨는 수시로 워싱턴의 전현직 관리 학자들을 만나 북한 지도부의 실체와 돈줄에 관한 실상, 제재 방안 등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도 유엔 안보리 회의, 미얀 정상회담 만찬, 미국 의회 토론회 등 다양한 주류 행사에 초청돼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인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이현승 씨는 19일 VOA에 자신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이란 출신 인사들이 주류사회에 진출해 자국의 변화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것과 달리 워싱턴에 북한 출신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새 길을 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또 특히 미국에서 잘 전달하고 또 정책을 보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지식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이런 정책을 조언할 수 있게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앞으로 자라나는 또 이제 탈북하시는 젊은 탈북민들에게도 또 이런 어떤 귀감을 줄 수 있고 나가서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유학 중 탈북해 한국에서 방송인, 소셜 인플루언서 등으로 활동 중인 평양 엘리트 가정 출신 김금혁 씨는 19일 한국 국가보훈부 5급 사무관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김 씨는 일부 탈북민이 통일부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례는 있지만 5급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 사례는 없다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성공이라고 부르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잘 자리를 잡고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식이 좀 더 많이 전해져서 탈북을 고민하거나 혹은 좀 동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출신의 아내가 최근 아기를 출산해 겹경사를 맞았다는 김 씨는 지난 10여 년간의 한국 생활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엘리트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만을 의지한다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점수로 회귀를 하는 건 조금 잘못된 접근 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굳이 해본다면 저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느 사회든지 간에 본인이 얼마나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떤 정신 상태에서 삶을 임하는지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한국, 이 북한 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출산 신분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도 사실 있어요. 우리 사회에 살다 보면은 북한 이탈주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을 받게 되고 뭐 장학금이라든가 혹은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해결해주는 부분들이 상당하고 이런 어드밴티지에 기대다 보면 나중에 그것이 사라졌을 때 좀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어드밴티지를 어떤 자신의 어떤 무기로 만들어서 혹은 그걸 발판 삼아서 더 높은 것으로 더 훌륭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와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 등 미국의 전문가들은 앞서 BOA에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과 성공적 삶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북한 특권층의 대안적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다고 평가했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요즘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한국에 잘 왔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행복을 누리는 게 부모에겐 가장 큰 기쁨이란 것입니다.
뭐 한국 사람들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심정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저희 자식이 여기 와서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이런 자유를 만끽하고 또 공부도 뭐 할 수 있는 것 마음껏 하고 정말 인터넷도 마음껏 예,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들 크는 거 보게 되면 아 정말 내가 여기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근 국내 안팎으로 강연과 학술 교류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류 전 대사 대리는 또 한국에 와서 역사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많이 부끄러웠다고 말합니다. 북한에서 김씨 가족 우상 숭배 교육에 매몰돼 세계 역사는 물론 한국 역사를 빛낸 인물들마저 너무 몰랐던 자신을 보면서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류 전 대사 대리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언론과 강연 행사 등을 통해 북한 엘리트들도 결국 고급 노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낳아서 자라난 저 조국, 북한이라는 땅은 김정은이 점유물이 아니거든요. 내 조국에는 다 우리 2,500만 우리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국이 항상 변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그 독재, 세습 독재 그 정권을 좀 하루빨리 좀 무너뜨리고 북한의 민주화가 좀 하루빨리 깃들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한국 내 북한 외교관 1호 망명자인 고용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1991년 한국에 도착해 겪었던 어려움을 담담하게 나눴습니다.
처음에 와서 한 5, 6년 동안은 뭐 정신이 거의 멘탈이 붕괴가 돼서 막 그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좀 좌절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그래도 내가 뭐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이 나라를 뭔가 정책을 바른 정책으로 대북 정책으로 가게끔 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뭐 제가 가족들한테는 못된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뭐 민족 전체적 뭐 내가 너무 거창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거다.
은퇴 후 적지 않은 정부 연금을 받으면서 방송인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고 전 부원장은 세월이 지나면서 북한에서 망명한 외교관들을 통해 숙청 등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동료 선후배 소식을 들으면서 한국에 온 건 신의 한수였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노동당 가부들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자녀들한테 더 좋은 교육을 주고 또 뭐 좀 훌륭한 미래를 보장해 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제대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약간 노예처럼 계속 삶을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애들한테 좀 더 밝은 미래를 마련해 주고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뭔가 또 결단의 순간이 굉장히 괴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라나 민족이나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옳은 선택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꼭 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 등 자유세계에 정착한 모든 탈북 엘리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건 아닙니다. 탈북민 상황에 정통한 한국의 정부 소식통은 17일 BOA에 평양에서 제법 잘 살았는데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해 해외 이민을 생각하는 탈북 엘리트 가정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 한국에 망명한 고위 탈북민들은 과거처럼 국정원 산하 연구원, 국책기관에 들어가거나 안보 강사 등으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했다며 궁여 직책으로 편의점 등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하고 가정 파탄 위기에 놓인 사례들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김동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들 중 여러 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행히 국가연구기관에 들어가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엘리트뿐 아니라 어느 나라 엘리트들도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과정에선 10에서 20%는 도태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그중에 일부가 조금이 안 돼가지고 와서 여기서 나고자가 되는 게 그게 한 10%나 되나 마나 하고 특히 엘리트들은 다 적응 잘합니다. 말씀한 대로 IT 기술자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결정하는 것은 야, 내가 가서 내 지식, 내 이 IT 기술 가지고 얼마든지 벌어먹을 수 있다. 남한에 가서. 얼마든지 돈벌이 할 수 있다.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은 또 자신들의 한국 국정원의 공작에 넘어가 망명했다는 주장이나 정부 당국이 엘리트들의 탈북 증가 추세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이 오히려 북한 지도부를 자극해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남한 정보당국의 공작이 있어도 탈북은 오롯이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며 엘리트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소식은 북한 고위층들에게 희망이지 절망적 소식이 아니란 것입니다. 리종호 씨는 북한 간부들도 결국 진정한 자유가 없는 고급 노예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주권이 있다면 무슨 주권이 있겠냐.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뭐 집이 있길 하나, 자기 집에 뭐 자가 용실 유차가 있길 하나, 자기가 무슨 돈을 가지고 있길 하나. 그저 노예에 불과한 거라고 엘리트라고 할지라도 노예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북한 엘리트들에 대해서 엘리트들을 우리가 그 배제하지 말고 그들도 우리와 한편에 설 수 있게 그 미래에 대한 희망도 주고 안전도 보장해 준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청년 세대인 이현승 씨와 김금혁 씨는 북한 엘리트들에게 개혁 개방은 특권의 상실이 아닌 새로운 기회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김정은 정권한테서 받은 자산이 없거든요. 지금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정권에서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개혁 개방하면은 본인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차근차근 이 기초를 쌓아나가 본다면은 나중에는 오히려 북한에서의 경험과 혹은 한국에서의 배운 지식과 이 여러 가지들이 컨비네이션이 잘 이루어지면서 아무도 갖지 못한 그런 특수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융합적인 지식을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승 씨와 김금혁 씨는 그러면서 반동사상문화개혁법 등 김정은 정권의 정보 통제에 굴복하지 말고 외부 정보로 탄탄하게 무장한다면 향후 북한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융합의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해 말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민이 260명이라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2년 전에 3분의 1로 감소한 수준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세계 난민의 날인 20일 하루 앞둔 19일 발표한 2022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 난민이 지난해 말 기준 2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난민주의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북한인은 1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이 밝힌 탈북 난민 수는 2년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UNHCR은 2년 전 보고서에서 전 세계 북한 국적 난민을 2020년 말 기준 782명, 망명 신청자는 88명이라고 밝혔었습니다. UNHCR은 탈북 난민 규모가 대폭 감소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대폭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체류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난민 통계에서 빠진다는 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UNHCR의 통계는 난민 수용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탈북 난민 규모가 모두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탈북민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유엔 난민 협약 당사국이면서도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UNHCR에 이를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UNHCR은 이달 초 뷰웨이에 유엔 난민기구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북송된 북한 주민들의 안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UNHCR의 가장 큰 우려는 주민들이 애초에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UNHCR은 이번 보고서에서 탈북 난민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덜란드에서 북한 국적 난민 7명이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UNHCR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난민은 3,530만 명, 망명 신청자는 540만 명이라며 국내 강제 이주민 등을 포함하면 전 세계적으로 1억 840만 명이 박해, 분쟁, 폭력, 인권 침해 등으로 강제로 이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전년보다 1,900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N 뉴스 김용건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중상을 입은 플로리다주의 한 참전용사에게 퍼플 하트를 수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퍼플 하트는 전쟁에서 부상하거나 사망한 미군에게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로리다주의 대런소토 공화당 하원의원이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루이스 보리아 씨에 대한 퍼플 하트 수여를 승인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19일 의회 기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의된 이 법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인 군사위로 회부됐습니다. 퍼플하트는 전쟁에서 부상하거나 사망 혹은 부상으로 인해 전쟁 이후 숨진 미군에게 수여되는 훈장입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보리아 씨는 해병대 소속으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에 참전해 부상했습니다. 이 부상에 대해 대통령이 명예 전상장인 퍼플하트를 수여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한다는 내용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플로리다주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보리아 씨는 해병대 병장으로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에 참전해 청력과 시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지역 매체인 아포카 보이스는 지난해 말 95세의 보리아 씨의 참전 이야기를 전하며 보리아 씨는 2차 세계대전 중 필리핀의 레이테만 전투에서 일본군의 박격포 공격으로 청력을 거의 잃었고 6년 뒤 한국전에선 인천 상륙작전 중 적의 박격포 공격으로 시력에 손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전 당시 박격포가 있는 탱크 주변으로 미군 탱크가 접근하자 이를 미군 측에 알리기 위해 뛰어가던 도중 바로 옆에서 터진 박격폭탄 때문에 공중으로 날아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보리아 씨의 도움으로 미군 탱크는 박격포를 피할 수 있었지만 보리아 씨는 심각한 뇌진탕과 출혈로 2주 동안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보리아 씨는 청력과 시력의 손상이 악화돼 1957년 명예 퇴역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2020년 뉴욕에서도 한국전에서 치명적인 동상을 입은 참전용사 제리 크레이머 씨에게 퍼플 하트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폐기됐습니다. BBC 뉴스 이존입니다.
아프리카의 앙골라가 대북 제재 이행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국 내 북한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북한 위장 선박 등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19일 앙골라 정부가 대북 금융 제재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날 공개한 앙골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보고서에서 1718위원회 UN 전문가 패널이 앙골라에서 활동하는 두 개의 대북제재 대상 기업을 밝혀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앙골라 당국은 이들 회사의 은행 계좌를 감시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재 대상 자산과 자금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향후 확산 관련 거래를 막는 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소유자에 대한 정확하면서 가장 최신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기 때문일 수 있다며 대북 제재 대상 자산을 식별하는 앙골라 당국의 역량이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앙골라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앙골라 당국이나 해당 위원회가 제재 대상자의 자산을 파악하고 경제적 관계를 끊기 위해 취한 상응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앙골라의 세관 당국과 정보기관은 루안다 항구에 컨테이너 통제 프로그램이라는 상설기구를 두고 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과 앙골라의 오랜 외교관계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앙골라에 대사관을 두고 있으며 군사장비와 훈련 제공, 건설 프로젝트 등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앙골라는 지난 2020년 이전까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수용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앙골라가 자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노동자를 식별하고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에 따라 293명의 노동자가 추방됐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확산금융과 관계된 유엔 제재 대상자 지정과 관련해선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앙골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박동장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망료장은 19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치쿠라 히로아키 항공망료장은 이날 일본 항공자위대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지난 4월 13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5월 31일에는 정찰위성 발사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 외에도 추가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히로아키 망료장은 우리는 항공자위대 본부를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에 전력을 다해 각 부대가 정보 수집과 경고, 감시 임무를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지목하고 이른 시일 내에 재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중 교역액이 전달에 비해 소폭 감소하면서 최근에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체 교역액은 여전히 2억 달러에 접근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의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이 1억 8,957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9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 기간 북한에 1억 6,563만 달러를 수출하고 2,393만 달러어치를 수입해 5월에도 월 무역 총액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월 무역액 1억 달러를 넘긴 이후 매월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무역액이 2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수준으로의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직전인 2019년까지 월 1억에서 2억 달러의 무역액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북중 누적 무역액은 8억 7,417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73% 증가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중국의 5월 무역액은 전달인 4월에 1억 9,998만 달러보다 약 5%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약 14만 5천 달러 하락해 큰 차이가 없었지만 대중 수출액은 4월 3,420만 달러에서 2,393만 달러로 약 30%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이 하락함에 따라 최근 급증 양상을 보인 가발과 속눈썹 제품의 수출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근 몇 달 동안 사람 머리카락으로 제조된 가발 제품을 중국에 다량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과 4월엔 북한의 최다 수출품이 가발과 속눈썹 제품이었는데 같은 기간 북한이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이 머리카락으로 나타나 가발 재료를 수입해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역외 가공, 즉 주문자 생산 방식 형태의 무역이 재개됐다는 추정이 나왔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많은 식량을 중국에서 수입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중국에서 장립종과 단립종 쌀을 대거 수입한 북한은 4월부터 쌀 수입량을 4분의 1로 줄였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한 광물과 관련해 적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북한도 해당 적국 중 한 곳으로 명시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밈롬니 상원의원이 중요 광물에 대한 적국 의존을 낮추기 위한 목적에 정부 간 중요 광물 태스크포스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19일 의회 기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15일 발의돼 바로 소관상임인 국토안보위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의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미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전기자동차 배터리나 군사장비 제조 등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의 중국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정부 간 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미국과 거래가 없는 북한도 적국 중 한 곳으로 법안에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중요 광물에 대한 국방부의 의존도를 낮춰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 회에서 중국을 겨냥해 추진되고 있는 법안들의 중국과 함께 미국의 적국 중 한 곳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하원에서 발의된 적국에 대한 전략 비축유 판매 금지 법안과 지난 3월 상원에서 발의된 적국의 농지 판매 금지 법안은 해당 적국으로 중국은 물론 북한도 포함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이 북한과 무기 거래 의혹이 있는 아프리카 국가 남수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제재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아프리카 국가 남수단과 북한의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제재 관련 결의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19일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 무기 사용 의혹이 있는 남수단이 북한과의 협력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이날 보도에서 심동국 북한 특명전권대사가 지난 14일 남수단의 살바 키르 마야르디트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야르디트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했으며 남수단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쌍무적 친선관계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남수단은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이 지난 4월부터 유혈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충돌 과정에서 수단 정부군이 북한제 활공폭탄과 다연장 로켓포 등을 사용한 영상이 공개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군사 전문 블로거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단 군벌 간 유혈 충돌에서 북한의 무기가 일정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수단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과의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한 지난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16년 2270호에 따라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또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협력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이들의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대변인실은 새로운 외교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면서 안토니오 구테스 사무총장은 주요 당사국들이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아프리카 국가 간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협력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현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르키나파소군은 여전히 1985년 북한으로부터 받은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에게 더 많은 무기를 받아 싸울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은 강한 우려와 함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아프리카 등지에 계속 불법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군사용 통신장비 업체인 글로콤이 군용 무전기와 전장 레이더,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 등 무선 장비를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에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 방위군이 운영하는 통신기술회사가 글로콤으로부터 무기 등 각종 군사물품을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대에 군사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무기를 판매한 사례 등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8년 6월 20일 100m 달리기에서 인간의 한계로 여겨지던 마의 10초 벽이 무너집니다. 마의 10초 벽이 한 명이 아닌 세 명의 선수에 의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00m 세계 기록은 1912년 미국의 도널드 리핀코트의 10초 6을 공식 기록으로 시작해 50년 넘게 깨지지 않고 있다가 1960년 올림픽에서 독일의 아르민 하리가 10초의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968년 지난 8년간 깨지지 않던 마의 10초 기록이 짐 하인즈, 로니 레이 스미스, 찰리 그린 이 세 명의 선수에 의해 깨지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선수는 9초 9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9초 9의 벽은 이후 1991년 미국의 육상 선수인 칼 루이스에 의해 깨지게 됩니다. 2019년 현재 세계 기록은 2009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선수가 세운 9.58초입니다. 1837년 6월 20일 영국의 황금기를 연 빅토리아 여왕이 18살의 어린 나이에 영국 여왕에 오릅니다. 빅토리아는 삼촌인 윌리엄 4세가 서거하자 그의 뒤를 이어 영국 여왕이 됐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후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며 대영제국을 이룩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40년 중국과의 아편전쟁에서 승리해 홍콩을 손에 넣었고 1857년에는 인도에서 발발한 세포의 항쟁을 진압하고 인도 황제를 겸하게 됩니다. 또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와 북아메리카도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어 영국은 전 세계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영토를 지배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여왕 당시 영국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누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게 됩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